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의 개념과 어두운 면, 게임 중독, 과잉 정보 중독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차례나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이버 관계성 중독 문제를 방송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관계성 중독 문제의 첫 시간으로 사이버 관계성 중독의 개념과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인터넷 중독이나 온라인 게임 중독은 잘 아시겠지만요. 사이버 관계성 중독에 대해서는 용어부터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사이버 관계성 중독이라고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심리학계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사이버 성 중독, 사이버 관계성 중독, 온라인 내기 중독, 과잉 정보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내기 중독에 해당되는 게임 중독과 과잉 정보 중독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네.
자칫 그 사이버 성적 중독과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이버 관계성 중독은 예를 들면 채팅방에서 이성교제나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온라인에서 교제한 파트너를 실제 배우자나 애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실제 애정관계나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많습니다. 채팅 이외에도 이메일, 게임, 뉴스그룹, 카페, 블로그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관계를 온라인 관계성으로 대체해서 사이버 상에서만 관계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사이버 관계성 중독과 사이버 성적 중독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이버 섹스는 새로운 용어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적 관련 행위들을 말합니다. 사이버 관계성 중독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이나 관계성에 중독되는 것을 말한다면 사이버 성적 중독은 사이버 섹스나 사이버 포르노에 관련된 성인 웹사이트를 중독적으로 이용하다가 성적으로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란물 관람, 음란물 다운로드, 음란물 교신 또는 채팅에서 성적 파트너 역할을 제공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이버 관계성 중독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독증의 관계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마약이나 도박 중독도 관계성 이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사에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하루 일과도 관계성으로 시작되어서 관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성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음식물, 사물, 상황, 사건, 심지어는 중독 물체나 행위 등 실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물과 상황에 시시각각으로 관계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들과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상담이나 회복 모임에서 처음 중독 행위를 하게 된 연인들을 물어보면 심심해서, 호기심에, 친구가 권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가정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라는 말들을 합니다.
네.
평소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혀 감정이나 말이 없는 중독 물체나 행위, 즉 상호 관계성 없이도 일반적으로 취하기만 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술, 마약, 자위, 게임, 채팅, 도박 등을 시작하다가 의존되어서 중독되며 계속 그 중독 문제를 더 추구하다가 그나마 갖고 있던 관계성 기교마저도 퇴보하게 되어 만성적으로 중독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안경을 쓰게 돼서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약물을 하던 사람은 약물 렌즈를,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 치구 렌즈를, 그리고 온라인 관계성만 추구하던 사람들은 사이버 관계성을 통해서만 매사를 보고 생각하며 그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독 렌즈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중독자는 자신에게는 절대로 중독 문제가 없다는 확신의 확신을 네.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적인 말로 만류를 하거나 회복 이야기만 해도 심한 거부 반응으로 일관하게 되어서 중독자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의 중독 사이클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독자는 중독 물질의 행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중독자에게 보여온 의존적인 반응과 대처해온 방법에 나 자신에게 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부터 인정을 해야
네.
그 문제 때문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음을 시인하게 되어서
네.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12단계 중독증 회복 원리 그 첫 단계에서 우리는 약물 또는 중독행위, 즉 인터넷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회복 첫 단계에 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흔히 중독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인터넷 중독행위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중독행위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인터넷 행위로부터 역으로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족분들도 중독자가 인터넷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중독자의 일거일동과 인터넷 사용을 통제해 보았지만 몇 년 후에는 결국 그것이 모두 허사임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중독자는 물론 가족들도 자신의 중독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알게 되어서 그 일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네.
무기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 검사로 알맞은 안경이나 콘택 렌즈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라식 수술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복 참여를 통해서만 인터넷 중독 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간 마음의 눈에 덮여있던 중독 렌즈가 제거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서 회복 참여자와 함께 온전한 생활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인터넷의 그 익명성은 사이버 관계성 중독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사이버 관계성 중독은 온라인 관계성에 지나치게 관여하다가 관계성에 이끌리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익명성은 평소 실제 삶에서 추구하던 관계성보다는 더 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어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과 관련된 네 가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익명성은 음란한 장면을 관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상식에서 벗어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아니었더라면 실제 삶에서 아동 성추행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은 도저히 추구하지도 못했을 성인들이
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에 힘입어서 대담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보시지만 얼마 안 가서 성적 추행에 대한 강박관념을 보이게 되어 변태 성역자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네, 둘째, 익명성은 평소에는 실제 삶 속에서 수줍고 양심적이고 별 문제가 없던 사람들에게 가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온라인 관계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실제 삶의 대인관계나 직업에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아주 심각해지면 인지행동심리치료가 필요해질 정도로 아주 망가지게 됩니다.
셋째, 익명성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연분으로 발전되어서 서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정된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더 초래하게 되어 혼외 관계까지 갖게 만든다.
이러한 관계는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정도가 심해지면 온라인 부정행위로 야기된 문제들로 이러한 관계는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정도가 심해지면 온라인 부정행위로 야기된 문제들로 법률적인 문제 해결 또는 결혼 및 부부관계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넷째, 익명성은 실제와는 다른 가면적인 온라인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온라인 참여자의 감성과 욕구에 따라서 스트레스, 우울심리, 근심, 걱정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 또는 직장 소외감, 학업 문제, 갑작스런 실직, 결혼 문제 등과 같은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도피처를 추구하게 되어 온라인 익명성 환경에서는 더욱 심리적 환타지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내면 감정 장애와 사회 심리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인터넷 중독이 발전되는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회복의 그 개척자인 닥터 양 그 박사는 네. 1999년에 인터넷 중독은 가용성, 통제성, 흥분성 이런 세 가지로 소위 ACE 모델로 전개된다고 말한 이론이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가용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상호, 행동 분야 및 관심사, 음란물, 교신 또는 관람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통제성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자신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상호 행동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하며 흥분 도취감은 사이버 활동이나 행동에서 체험하는 흥분을 긍정적인 강화 요인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용성, 통제성, 흥분 도취감 세 가지 요인이 인터넷에 매료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고 나면 자연 대처 방법은 이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사이버 관계성에 해당하는 그 피해 사연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한인 여성은 채팅방에서 만나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며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6개월 전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척 자상한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어서 사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다면서 속상해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서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차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새 차를 뽑았고 할부금과 합의금 줄 때 진 빚이 절반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처음에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빚 같은 거는 없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앞뒤가 다른 사소한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좀 그래요. 남자친구 차는 새로 바뀐 번호판이 아닌 예전 번호판 그대로를 달고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전부터는 채팅 사이트에도 잘 들어오질 않고 이제는 어쩌다 만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주말 데이트를 피한답니다. 휴대폰도 잘 받지 않고요. 남자친구는 절 만날 때마다 휴대폰과 지갑을 차에 두고 내리고요. 어쩔 수 없이 매번 밥도 제가 사고 술도 제가 사준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진심은 뭘까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글쎄요,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은요. 채팅방에서 이미 감정이 통한 다음 만나서 그런지 미처 사람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만남에서는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거나 그렇죠. 또는 처음 교제기간 중에 즉 연민의 정이 들기 이전에 네. 그 사람의 습성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성은 실제 만남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교제를 한 후에 서로 만나보고 나서는 실망을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실제 삶에서는 가능하지도 못한 행세를 해서 순진한 사람들은 당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미국 여성이 그 피해 사연이 있으면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8년 전에 결혼을 했으며 그간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해왔으며 교회 생활도 충실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 하지만 내가 온라인에서 한 남자를 알고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며 교회에 안 나간 지가 오래되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나이지만 모든 것이 창피했다. 사탄으로 하여금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온종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남성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다시 교회 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 나는 온라인을 하다가 가사 일들은 물론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태만했다.
글쎄요, 이 미국 여성은 어떻게 해서 온라인에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사연이 좀 길어서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이 여성의 남편은 트럭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대화도 부족했으며 아내는 고독해져서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남성은 크리스천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어서 일이 잘못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자꾸만 마음이 가까워졌고 이따금 외설적인 이야기를 남자가 해와도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변명 내지는 옹호를 해주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온라인 관계성이 얼마나 중독적이고 불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시켜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실제 삶 속에서의 관계성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 간의 차이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미심장한 관계성을 갈망하지만 관계성에 취약한 사람들과는 친하고 싶어하지를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연에서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상대편의 취약점을 알지 못한 채 먼저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는 인터넷 행위를 반대만 하니 자연 온라인을 한 것을 숨기는 버릇이 생겨서 온라인 관계성에서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29세 젊은 기혼자는 나는 1년 동안 정서적으로 온라인에만 매어 살아서 이따금 아내가 집안일로 신부름을 시키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온라인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부터 나서 아내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서 급기야 부부관계성은 악화되었으며 부부간 성생활도 원만하지 못했고 이래저래 아내는 그때 무척 외로웠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채팅, 상대자 게임,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얼굴 없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실제 친구나 가족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지도 않는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귀는 친구들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기타 커뮤니티라면 동호회, 동창회, 카페, 그리고 칼럼, 블로그 등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동창회는 물론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곳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며 다른 곳에서 그럴싸한 내용을 카피하거나 몇 가지 글을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그럴듯한 의견을 하나 올리거나 관심사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며 채팅방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신뢰, 정직, 상호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하면서부터 기만, 거부, 비난, 비밀 등이 많아져서 신뢰심에 금이 가서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팅을 하다가는 결혼 생활까지 파국으로 몰고 간다니 새삼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겠어요. 송 교사님 그러면은요 인터넷상에서 관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경쟁 또는 비교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나 가상적인 성적 상상을 현실에서 교제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이버 관계성에 빠질수록 실제 친구나 배우자가 온라인에서 새로 사귄 사람보다는 못하고 덜 매력적으로 보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관계성에 빠진 남편을 둔 아내들은 배신감, 거부감, 유기, 고립, 수치심, 외로움, 굴욕감, 질투심, 분노심 등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중에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짓말로 가장 큰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한 젊은 아내는 남편이 온라인 관계성에 빠져 있어서 함께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여성들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비교나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싱글들은 더욱 온라인에 빠질 위험이 많겠네요.
예, 잘 보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독 행위를 다음과 같이 변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혼한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나는 기혼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죠.
참으로 심각하군요. 성 교사님, 그 성경적으로는 관계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외의 관계성을 질타하시며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신부, 연인, 심지어는 매춘의 예를 들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성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네.
우선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유다의 음란과 행악을 심판하시는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회복을 추구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관계성 악화로 생기는 일들에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 인간 타락에 관한 창세기 3장 3절부터 8절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는 최초 인간이 타락으로 죄를 짓는 장면으로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온라인 쾌락을 쫓아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이와 같이 심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로 가지 않고 수치심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실 것입니다.
네, 크리스천 중에서도 채택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부디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선교사님, 인터넷의 현실 도피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회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시골 마을에서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역시 세계적으로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채팅방, 메시지보드, 뉴스그룹, 동호회, 취미클럽 별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소규모 만남의 장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비록 실명은 아니지만 자신의 닉네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올린 의견이나 글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네.
사이버 세계에서도 신기로움, 커뮤니티 소속감, 격려, 마음 든든함 같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현실 도피처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제 세상보다는 쉽게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상대편이 받아들이게 하고 즉시 만족도 가능하여 이러한 매력 포인트와 함께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제 세상보다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현실 도피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사항들을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알고 싶으네요.
인터넷 중독 회복 분야의 개척자인 캠블리 영 박사는 주로 인터넷으로 도피하려는 사항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있다고 하면서
네.
인터넷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외로움. 두 번째, 결혼 생활의 불만족. 세 번째, 직장 관련 스트레스. 네 번째, 지루함. 다섯 번째, 우울함. 여섯 번째, 경제적 문제, 일곱 번째, 육체적 외모에 대한 불안감, 여덟 번째, 근심, 걱정, 아홉 번째, 다른 중독 문제로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제한적인 사회생활 등입니다.
인터넷 도피는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 로그아웃을 하고 나면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되듯이 사이버 환타지 라이프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어서 실제 문제들을 또다시 마주쳐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전보다도 더 현실 문제들을 견뎌낼 수 없게 만들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다른 중독 문제로 회복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온라인상에서 도피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다른 중독 문제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50%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됐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더는 도박을 하지 못할 때에 채팅방이나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의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다른 도피 수단과 다른 점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다른 중독보다도 10배나 빨리 중독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중독과 감정 변화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인터넷 관계성 중독을 부추기는 주요 정서감정들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중독은 관계성 이상에서 온다고 말할 정도로 정서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대감, 의존감, 애착 등은 중독과 아주 흡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 의존 중독되는 것입니다.
분명 인터넷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이지만요. 누구나 온라인을 현실 도피형으로 사용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버 관계성 중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선교사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것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줘.